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새해 첫 토요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이렇게 첫 달부터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1년간 하나님께서 크고 신비롭고 놀라우신 은혜로 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인사를 많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새해는 이렇게 되십시오. 새해는 더 좋아지십시오. 등등 새해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고 또 서로 덕담도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또 새해가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좀 새로워져야지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도 하고 마음의 결심도 하고 새롭게 되기를 많이 노력하게 되죠. 좀 더운 것 같은데 히터를 좀 끄시면 어떨까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새로워졌나 하면 달력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바뀐 것 외에는 우리에게 새로워진 게 없죠. 집도 어제 있던 그 집이고 가족들도 어제 같이 사랑하던 그 가족들이 여전하고 학교도 그 학교이고 친구도 그 친구이고 우리가 걷는 길도 그 길이고 만나는 사람도 그 사람이고 무엇이 새로워졌다는 말인가라는 겁니다. 또 새로워져라고 하는데 친구를 바꾸라는 말인지 새 집을 사라는 말인지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하자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새 것으로 바꾸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또 바꾸고 싶어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원하지만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새 것으로 우리에게 바꿔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새해가 되어서 새 사람 되자 새롭게 살자 새 것이 되었다 등등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딱히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하자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소의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지게도 되고 의문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새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새 것이 된다는 말인가?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지도 않는데 무엇이 더 새로워진다는 말씀인가라는 것인데 여러분들께 오늘 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대하는 나와 그것과 또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새로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늘 모든 관계 속에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서 세상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나 혼자 살도록 만드시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이웃 사람과 내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이 지구의 일부분 또는 자연의 일부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 그것을 먹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연을 지키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면서 이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돼야 행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 돼야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이 자연과의 관계도 잘 돼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관계들에게 있어서 상처가 많이 생겼고 이 관계들에게 혼란이 많이 생긴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해봐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봐도 교회 안에서 만나는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생각해봐도 관계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뭔가 마음에 끓임직하고 괴롭고 힘들고 상처가 되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을 대할 때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연을 대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면 마치 우리가 이 자연이 이 지구가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의 마음으로 자연을 대해야 되는데 이 정원사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구 파괴하고 이용하고 그런 권리가 내게 마땅히 주어져 있는 것처럼 자연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가 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보시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죠.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의 관계이고 이 관계가 잘 유지될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데 이 관계가 깨지게 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끌끄럽고 그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런 관계의 파괴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가서 숨었다 그럽니다. 왜 숨습니까? 벌써 이 관계가 이상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뭐든지 이 관계가 파괴되게 되는 관계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귀찮음이 찾아오게 되고 피하고 싶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관계의 파괴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사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상해지게 되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을 하와에게로 이끌어 가시는데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아, 큰일 났고 내 경쟁자가 나타났구나 그걸 경계심을 가지거나 이 사람 때문에 내 몫이 줄어들겠구나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나 그러지 않았어요. 첫 번 사람이 첫 번 이웃을 대하던 태도는 그 관계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너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이 좋은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 먹었냐고 추궁하실 때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관계의 파괴가 두 사람 사이의 행복을 파괴시키고 마침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관계가 깨지게 되니까 이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괴롭히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열매를 맺고 가만히 있어도 소출들이 많아서 그것만 해도 먹고 마시기가 충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평생 땀 흘리고 노동하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게 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게 될 때 환경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게 될 때 그때 우리 삶이 안정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와 도움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작년에도 내 친구, 금년에도 친구일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대는데 태도는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관계는 바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단지 그 가족들을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면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고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행복이 더 꽃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1년 동안 관계의 새로움이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순종하는 관계, 이웃 사람과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 자연을 대하는 관계, 돌보고 지키고 가꾸는 관계, 이런 관계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새로워지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관계나 이웃을 대하는 관계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자연을 대하는 것이나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자기를 대하는 자세예요. 내 자신을 생각하는 내 태도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아 발견이라 하기도 하고 자기 성찰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신앙생활,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내용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 믿는 내용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열심히 하나님을 알자라고 우리를 깨우쳐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올바른 신앙이 완성되지 않는데 그래서 둘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그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더 깊이 있게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알 때 굉장히 부정적인 자기를 아는 것에 익숙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죄인이다 그걸 많이 가르치죠. 뭐 죄인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죄인된 나로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죄인이지만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자기 인식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인식 또는 열등감 또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아쉬움 이런 것들로 항상 우리가 부정적인 자아로 내 속에 채워졌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자아관을 가지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좋지 않게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래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물질이 아니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겉모양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우리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 셰프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라틴은 그것을 이마고라고 해서 이마고, 이미지, 속성,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의 속성이나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신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대체로 다른 종교에서는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배자, 군주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신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이 왕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린다. 보통 백성들은 다 이 형편없는 존재들이고 왕만 신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이 왕이 신을 다스리니까 복종해라. 그 논리를 만들어냈거든요.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이다는 겁니다. 누구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누구만 특별한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받는 자녀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기 발견을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분인 것처럼 그 형상을 닮은 나도 존귀한 존재이다. 너무나 귀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 내 모습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모습이 아닐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기를 발견하는 첫 번째 제사입니다.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 말씀이 없어서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인자가 무엇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돌봐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일마다 때마다 돌봐 주십니까? 라는 아주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모든 만물 가운데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어떤 존재보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을 얼마나 귀하다고 보셨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셨어요. 이 천하가 얼마나 무한 광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세계라고 하는 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이 무한 광대한 것인데 그 모든 것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십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다고 했을지라도 독생자를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만드신 하나님께 나를 향하신 목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다고 합시다. 공장 주인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목적 없이 물건을 만들겠어요? 연필 공장에서 연필을 만들 때 어떤 것은 색이 진하게 나오게 다 어떤 샤프 펜슬도 만들고 어떤 것은 대상하는 그런 연필도 만들고 제도하는 연필도 만들고 다 목적 따라서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이 내 삶에 있는 나는 정말 중요한 VIP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VIP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하늘을 출발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VIP이다. 하나님한테 정말 존귀한 존재이다. 나는 세상 그 무엇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자아의 존중, 이 발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뭐 비교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상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열등감 그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보배로운 아이다, 보배로운 자녀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자기 발견이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열등감에 빠져 있다거나 우울하거나 다른 사람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으면 인생이 즐거울 수 있겠어요?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아쉬움 속에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 아니고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좀 전에 찬송 불렀던 것처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왕들의 형상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하나님 나를 친히 만드셔서 하나님의 숭고한 목적을 담고 세상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고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왕이 왕궁을 건축하는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인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왜 일을 합니까? 아, 시켰으니까 하지요.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요.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예, 저는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중입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런 자기 발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축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이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이다. 이 믿음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새로워지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새로워지는 것. 첫 번째는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 둘째는 자기를 보는 시각이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셋째는 자세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새 피조물 되었다. 그 말은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목적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고 죽이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씀에 꼬꾸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가 믿는 사람이 되어 그 후에 가장 역사상 뛰어난 사도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박해했던 무시했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묻는가 하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일어나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가라 그러십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다마스커스로 지금 왜 가는 중입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박해자의 칼을 가지고 가는 중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가 뭘 할까요? 그러면 당장 돌아가거라. 뭐 그게 말씀하셔야 말씀 맞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말이 턴업하는 것이니까 유턴하는 것이니까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니까 너는 당장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십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의 목적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마스커스 들어가라 하셨을 때는 그 목적이 달라진 것이에요. 왜 가라고 하십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길가에서 너를 만난 내가 누구인지를 다메섹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라. 박해자의 목적으로 가던 사람이 생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박해자가 되는 것에서부터 전도자가 되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어져요. 이것이 생을 살아가는 자세의 전환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올 수 있어요. 그 친구이고 이 친구도 그렇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모든 환경 다 그대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은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다메섹으로 들어가느냐.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보여야 하는데 이 새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아침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여러분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년을 살아가는 중년 자세 세 가지. 첫째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군림하려 그러고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바라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기도하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 겸손해서 겸손함으로 사람 앞에 예의를 다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사랑받고 하나님께는 은총을 받는 우리의 일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자세는 겸손한 믿음이에요. 둘째 자세는 담대한 용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라는 것은 아득하고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섹스피어가 그랬어요. 이 세상이란 잠옷을 입고 나를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전신 무장을 하고 기다리는 병사와 같다. 그래서 아늑하고 좋고 달콤한 것만 있는 세상 아니라는 거예요. 흠하고 거칠고 힘들다는 거예요. 흠하고 거칠고 힘든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 필요한 것은 그게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1년을 도전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꾸지 못할 것을 꿈꾸고 될 것 같지 않는 일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용감하게 도전하는 담대한 용기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자세는 봉사하는 희생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일곱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희생이 없는 종교라고 그랬어요. 희생이 없는 종교. 신앙생활은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항상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적인 삶의 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희생, 이것이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되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믿음, 담대한 용기, 봉사하는 희생,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올바른 자세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를 다 새롭게 합시다. 둘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새로워진 바탕 위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인가를 깨닫고 자존감을 결코 손상시키지 않는 스스로의 존귀함을 깨닫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올바른 생애 자세를 가져서 바른 목표를 향하여 겸손한 믿음, 담대한 용기, 봉사하는 희생,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1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1년에 넘치는 은혜를 풍성히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년 여러분들의 삶에 큰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